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고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으로 심겨주실 주님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아침에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잠언 14장 29절로 35절의 말씀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주신 하나님 말씀을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35절 같이 읽습니다.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아멘. 잠언 기자는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강조합니다. 지난 토요일 본문인 잠언 14장 27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늘 갈증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길 아니겠습니까? 이거 채워지면 잠시 시원하고 해갈을 얻는 듯하지만 또다시 타는 듯한 갈증을 경험하는 우리입니다. 갈증의 연속을 살아간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어쩌면 이 세상은요, 갈증의 바닷물을 마시는 곳이 아닐까 생각이 될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어디에서도 완전한 이 충족과 해갈과 시원함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에게 아주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는요, 세상이 모르는 생명의 샘, 생수의 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날 것이더라. 그 우리 주님은 선포하셨습니다. 그 생수의 강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께로부터 마시고 누리는 진정한 특권과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특권과 그 은혜를 누리는 유일한 방법 오직 하나,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때 비로소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 그 경외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로봇처럼요, 버튼을 딱 누르면 뭐 주님 사랑, 주님 사랑하고요. 버튼을 또 누르면 코람데오, 코람데오, 거룩, 거룩, 예배, 예배. 뭐 이렇게 하는 것이 경외함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이란 하나님 그분과의 짙은 관계 속에서 자원함으로 그분을 두려워하고 떨며 그리고 존경하고 경이로워하면서 그러면서도 그분을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는요, 그 관계, 그 경외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질이요 근간을 우리의 마음이라고 꼽으면서 또 다시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TV를 보니까요, 마음봇이라는 AI가, 로봇가요, 사람들만이 갖는 능력을 마음이라고 딱 꼽더라고요. 그리고는 마음으로 말하고 마음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흐뭇해하고 또 따뜻해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적어왔는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인간의 마음은 참 이상해. 좋은 걸 보면 꼭 누군가를 떠올린다니까. 마음, 인간이 가진 가장 따뜻한 힘, 마음이 합니다. 땡땡 해상, 예, 보험 광고인데요. 정말 맞습니다. 마음은요, 사람에게만 주신 능력입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게 만드는 힘이고 동력입니다. 사람은 마음 가는 것에 몸이 가고 삶이 가게 마련입니다. 사람은 역으로 말하자면 마음이 없으면 못 삽니다. 못 합니다.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잃어버리면 금세 끝나버리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죠.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너무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모르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내가 내 마음을 모르겠는 것이 너무 많은 우리인 것이 너무도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이런 노래 부르지 않습니까? 어른들은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하고 울부짖습니다. 연인 사이에서는요. 네가 뭘 알아. 여자의 마음을 하면서 막 이렇게 울지 않습니까? 그리고 스스로는 서서 이렇게 또 울부짖어요.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왜 이런지 몰라 하고 그렇게 노래하며 울부짖습니다. 그런 우리의 마음이기에요.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켜. 생명의 근원이 네 마음에서 나기 때문이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3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아멘. 지혜가 머무는 곳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님, 생명의 샘, 생수의 강이신 예수님이 머무시는 곳 바로 우리의 마음이기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겸비하고 지키는 지혜로운 자로 서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의 마음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을 오락가락하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주시는 네 가지 마음 체크리스트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마음 테스트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인데요,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해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아멘. 내 마음이 지금 조급하진 않는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체크해야 합니다. 한국 사람은 원체 빠르고 보편적으로 급한 성향이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민사회나 한국 내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가장 먼저 배우는 한국말이 빨리빨리라고 하죠. 그런데 여기 29절에서 말하는 조급함이란 서둔다, 빨리빨리, 보챈다, 체근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29절의 잠언 기자는 대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조급함을 그 반대말을 여유롭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즉 오늘 내 마음이 조급한가는 어떻게 알아보느냐? 내 마음이 쉽사리 노하는가로 돌아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조급하기에 쉽사리 욱하고 또 노하고 분을 못 참는 것입니다. 조급하기에 마음속의 감정의 온도가 너무나 빨리 오르기도 하고 차갑게 식어버리기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곰곰이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쉽사리 노하고 욱하고 분을 내면요, 대부분 나와 다름을 틀림으로 섣불리 해석하는 데서 비롯될 때가 많습니다. 나와 다를 수밖에 없는 배우자의 한마디, 한 모습에 틀렸다며 분을 쏟아냅니다. 내가 살아온 삶의 방식과 다르다고 우리 자녀에게 너 틀렸어라고 화를 냅니다. 누군가 내 말에 의견을 조금만 달아도 네가 감히 내 말에 하면서 순식간에 노를 품습니다. 다름을 틀림으로 조급하게 해석한 연고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다름을 다름으로 인정하고 다름을 틀림으로 섣불리 조급히 해석하는 그 교만과 자만을 내어 던져야만 할 것입니다. 한 배에서 나온 아이들이요, 어쩜 이렇게 성격도 생김새도 먹는 취향도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70억 인구 중에 똑같은 사람이 없다지요. 만약에 나랑 똑같은 사람이 70억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와,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지옥도 이런 지옥이 없을 겁니다. 고로요, 우리 마음의 방에서 오늘 노함과 분냄, 그 센터에 있는 조급함을 내어놓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조급함을 어리석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영혼에, 우리 마음에 이 조급함의 어리석음을 성령께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 체크리스트인데요. 우리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내 마음은 지금 평온한가? 우리 돌아봐야 합니다. 평온함을 갉아먹는 마음의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바로 시기입니다. 이 땅에 우리로 하여금 끙끙거리며 가슴앓이하고 또 골머리를 썩게 하는 대다수를 한번 곰곰이 또 돌아보십시오. 큰 대의, 큰 정의, 꿈, 비전 이런 것들보다는요. 거의 내게 없는 것, 그런데 남은 가지고 있는 것. 나의 결핍과 부족, 그런데 남은 누리고 쥐고 있는 그 좋아 보이는 것. 이런 것들이 대다수일 때가 많습니다. 시기란 질투라는 뜻이 짙게 배어져 있습니다. 끊임없이 비교하며 질투하는 것, 그것이 시기입니다. 저희 큰딸과 작은 아들이요. 서로 싸우고 울고 삐치고 토라지는 그 내용들을 들어보면요. 신앙, 효도, 가정의 행복, 아빠 힘내세요. 뭐 이런 거는 1도 없습니다. 99.9%가요. 다 누나는 사탕 주고 왜 나는 안 주고 왜 동생은 봐주고 나만 야단치고 내 아이스크림이 크네 네 아이스크림이 크네 뭐 이런 걸로 주로 막 머리끄댕이 잡고 싸웁니다. 이게 비단 어린아이들만의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탕과 아이스크림 품목만 바뀌었을 뿐이죠. 우리는요 거의 이런 식의 비교와 대조하면서 아파하고 싸우고 힘겨워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시기는 우리의 뼈를 썩게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연약한 인생은요 연약하기에 도우림이 없는 인생이 아닌 완전한 만족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런데요 이 시기라는 바이러스가 늘상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겁니다. 자꾸만 유약한 우리로 두리번 세상을 주목하게 만듭니다. 남이 가진 소유와 내 가지고 있는 소유를 자꾸 주목하면서 비교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뼈를 썩게 만드는 겁니다. 평온함을 해하는 가장 치명적인 유독한 바이러스는 시기 질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시편 131편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 말씀처럼요. 우리의 영혼이 이렇게 평온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평온할까요? 잘 보시면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엄마 젖이 필요해서 안겨있는 아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영혼이 젖된 아이처럼 안겨있다라는 것입니다. 젖을 뗀 겁니다. 내가 지금 엄마 품에 안겨있으면 젖이 필요해서 배가 고파서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엄마 품이면 나는 좋습니다 하는 아기로 안겨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필요가 있어서가 아니라 엄마 품이 좋아서 말입니다. 어린 갓난쟁이는요. 엄마가 안 보이면 세상 멸망입니다. 울어 제낍니다. 그런데 청소년기에 접어든 아이들은요. 아들, 딸, 오늘 엄마랑 같이 가는 거야? 이 엄마의 말이 멸망입니다. 지구 멸망 온 것처럼 너무 싫어해요. 엄마, 나 안 가. 내가 왜 가? 나 알아서 밥 먹을 테니까 돈이나 주고 가. 나 좀 내비둬. 그러면서 엄마는 온데간데 없지 않습니까? 늘상 친구는 이 옷 사줬는데 왜 나는 안 사줘? 친구 아빠는 최신 휴대폰으로 바꿔줬는데 왜 나는 안 바꿔줘? 이것이 대다수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의 영혼의 평온함을 갉아먹는 겁니다. 우리의 평온 이 영역만큼은 우리는 사춘기 청소년이 아니라 젖된 아기처럼 깐난쟁이처럼 주님 품을 향해 있어야만 합니다. 엄마면 됩니다 하고 말입니다. 주님 나 이것 없어도 저것 모자라도 아유 괜찮습니다. 나 주님 품이면 됩니다. 주님 품이 있으면 나는 가장 만족합니다. 이 평온을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회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세 번째, 우리의 마음에 불쌍히 여김이 있는가? 우리는 꼭 체크해 봐야 합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 바로 불쌍히 여김이라고 믿습니다. 긍휼 말입니다. 왜냐하면요,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구원을 얻은 최고 수혜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는요, 만달란트를 빚진, 그러나 탕감받은 한 사람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고 계십니다. 그 사람 주인이요, 그를 불쌍히 여겨서 놓아 보내주면서 어마어마한 돈을 그냥 탕감해 줍니다. 그런데 그런 큰 은혜를 입은 이 사람이요, 자신에게 고작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나자마자 잡고선 끌고 옥에 가둡니다. 이를 본 주인이요, 분노하시면서 책망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3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책무요 책임이라고 믿습니다. 주께 불쌍히 여김을 받아 구원받은 우리는 불쌍히 여겨야 마땅한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건강적으로, 이런저런 상황과 환경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자들을 향해서 말입니다. 나아가서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진짜 불쌍한 이들을 향해서 우리는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긍휼을 품고 새기고 흘려보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에 나오는 고멜과 같던 음란한 우리 아니었습니까? 버림을 받아도 수백 번, 수천 번을 받아도 마땅한 우리인데요. 그런 우리가 다시 아내로 맞아주시고 다시 아내로 품어주시는 최고의 호의를 받았습니다. 내 백성이 고멜과 같구나 탄식하시던 우리 하나님이요. 그런데 어쩌냐? 내 마음에 돌이킴이 일어나고 내 마음의 긍휼이 불릴듯 하는구나 하면서 다시 불쌍히 여기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 그 긍휼의 최고로 은총을 입은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도리어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향해서 말로, 표정으로, 물질로, 배경으로, 우리 진 소유로 학대하는 사람은요, 불쌍히 여겨주신 주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자리에 서는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은 명확히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우리 마음이 불쌍히 여길 때, 불쌍히 여김을 받은 자로서 우리 마음이 마땅히 작동하면서, 이는 궁극적으로 긍휼의 주님을 공경하는 태도로 자리에 우리로 서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긍휼, 불쌍히 여김, 주님 마음을 다시금 깊이 품으시는, 품게 되시는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 소망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하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보고 체크해야 합니다. 우리 3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아멘. 잠언이 계속 말하는 소망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품는 소망들, 진로, 방향, 소원, 잘됨과는 각도가 매우 다릅니다. 막연히 잘될 거야 식의 이 주문도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요, 우리의 소망은 내가 이 땅에서 채우고자 하는 우리의 소유의 어떠함과는 관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소망, 내 소원 성취를 위한 소망, 행복을 위한 소망, 필요하지만 잠언이 말하는 소망과는 거리가 꽤나 멉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피워내는 소망들은요, 때마다 환경 따라, 트렌드 따라, 내 상태 따라, 내 건강 상태, 내 기분 상태 따라 늘 변화합니다. 오늘의 소망이 내일의 아픔이요, 근심이 되기가 일쑤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진짜 소망되기 위해서는 소망은 변치 않아야 합니다. 소망하는 대상이 변치 않는 것을 향해야만 소망은 비로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에 잠언은 우리의 소망을요, 우리 가진 어떠함, 우리의 무엇이 아니라, 누구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과 딱 맞닿아서 늘상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유에 관계없이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시고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 그분께 딱 붙어있고 그분으로부터 피어나는 것 바로 우리의 소망이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32절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요, 세상 벌벌 떠는 죽음 앞에서도 변함이 없고 무너지지 않고 살아 없어지지 않는 소망, 그 여전한 소망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고 또 이 사실을 의지하고 살아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주로 이런 고백했습니다. 내 일생 소원은 주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더라. 핍박과 환난과 역경과 고난이 목에 칼이 들어와도요. 그때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늘 소망 천국 소망 예수 소망을 품고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마음이 진짜 소망하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는 반드시 말씀 앞에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지금 소망하는 대상은 누구인지 무엇인지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 그 마음 속의 소망이 오직 하나, 영원 세세토록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뉴젠 아이들이 참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예수님 지켜주세요. 내 생각, 내 마음. 예수님 지켜주세요. 빼앗기지 않도록. 이 찬양을, 이 노래를 얼마나 발랄하게 또 간절하게 부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가요, 오늘 우리 모두의 노래요, 간절한 바람이요, 간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지금 어떠십니까? 원하옵고 바라옵기는요, 우리의 마음이 조급함과 성냄과 시기 질투에 빼앗기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긍휼하심과 평강과 소망으로 다시금 피어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마음을 잘 지켜서 이 마지막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혜로운 자로 서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마음 깊이 누리며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가까이 만나서 그 마음으로 살고 마음 때문에 웃고 마음 때문에 꿈꾸고 소망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키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조급함으로 시기함으로 우리의 마음 놓치지 않도록 주님 우리 마음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불쌍히 여김을 담아주시고 하늘 소망을 늘 꽃피우는 우리 마음 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